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이제 계속 전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가 세 번째 단락입니다. 전제가 잘못되면 인생이 잘못되고 영생이 잘못된다. 우리 주님께서 고향에 돌아오셨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행하시던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지역과 똑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물론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영향력이 그 규모가 커지는 것을 정말 우려하면서 감시하고 어떻게 막을까 하는 세력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 고침받기를 소원했고 지혜의 말씀 듣기를 갈망하며 주님께 나와서 쉬실 틈이 없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안식일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놀란 것까지는 동일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고향 사람들,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이중적인 반응이 보인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성경의 해석이 탁월하다. 참으로 지혜롭다.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몇 가지 헬라어 중에서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이 단어 디나미스. 그래서 다이나마이트로 나왔다. 원로 목사님께서 예전에 많이 설명해 주셨죠. 이 디나미스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인간의 일반적인 랍비를 넘어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데 이것은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권세로 그렇게 권능을 디나미스를 베푸셨다. 여기까지는 인정하면서 신적인 지혜와 신적인 능력에 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람은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냥 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3절이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우리와 똑같은 인간 아니냐, 이 얘기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한테 가졌던 그들의 선입견, 그들의 잘못된 전제가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셔서 고향 마을에 돌아오셔서 다른 지역에서도 구원하시고 구제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시는데 고향 마을 사람들 얼마나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그 능력을 베풀어주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된 전제가 예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배척하게 했다 하는 것이죠. 잘못된 전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훌륭한 랍비라면 유명한 랍비 수화에 들어가서 교육받고 전수받아야 하는데 우리 동네에서 함께 자라난 목수 아니냐, 신적인 능력과 위대한 선지자의 계보를 잇는다 하면 선지학교 들어가거나 정말 뛰어난 선지자 밑에서 사사를 받아야 하는데 언제 그럴 틈이, 배우고 능력을 전수받을 틈이 있었느냐.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그렇게 형제들과 자매들과 우리 마을에서 함께 자라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살짝 지나간 것 같지만 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그 호칭에 조롱과 경멸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아버지 요셉은 이미 사망한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가 사망을 했어도 그 관습상, 풍습상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그 사람을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예수님을 존중했다면 비록 그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어도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래야 하는데 의도적으로 어머니의 이름을 붙여서 비하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이런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그는 우리 마을에서 자라나서 우리도 잘 알고 있는데 그 가족까지 알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도 목수를 하던 그런 젊은이인데 어떻게 위대한 라피처럼 설교하고 어떻게 메시아처럼 능력을 행하고 있단 말이냐. 그 근거가 출처가 어디냐. 도대체 이것은 이상하긴 하지만 놀랍기는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절대 인정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전제가 선입견이 메시아를 눈앞에 보면서도 거부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실제는 잘 모르면서도 그 겉모습만 보았지 내면의 영성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성육신하셔서 자라오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신 그 과정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같은 동네에서 지냈기에 같은 지역에서 자라왔기에 잘 안다는 전제 이것이 메시아의 능력과 지혜를 보고 들으면서도 거부하고 배척하게 한 것입니다. 배척한지라 이 단어는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공동 번역이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세 번역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하는 것인데 원어의 의미는 예수에게 걸려 넘어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시는 것을 보면서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기분이 상했다, 노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배척하다. 헬라어 단어는 스칸달리죠. 여기에서 스칸달론, 오늘날 영어에서는 스캔들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죠. 그 원래의 뜻은 걸려 넘어지다, 함정에 빠지다 하는 동사가 있고 스칸달론은 함정 덧 올가미가 그 뜻입니다. 즉 예수를 잘 알고 있다는 전제, 진정한 메시아라면 이런 동네 시골 동네 구석 출신일 리가 없다는 목수의 아들일 리 없다는 그 아버지마저 세상에 없는 그저 평범하고 가난한 그 집안에 그 아들일 리가 없다는 그런 전제가 덫이 되고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되어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 구원의 감격을 받고 누리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전제, 잘못된 선입견이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항상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대하든 사람을 대하든 어떤 본문을 대하든 나의 전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거부하거나 잘못된 편견으로 잘못된 전제로 잘못된 판단과 선택과 결정과 행동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는지 늘 겸손하게 돌아보고 나의 전제를 내려놓고 액면 그대로 사실을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말씀 앞으로 또 세상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앞으로 나아가는 참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전제는 비극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는 이제 20세기 복음주의 기독교에 어찌 본다면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준 인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신학자들이나 신학생들에게보다는 정말로 시대를 고민하면서 생각을 깊이 하면서 그 불신의 세기를 넘어서 예수님께 다가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는 많은 영감을 주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20세기 문명의 비극이 인류가 잘못된 전제에 빠진 데 있다 이렇게 간파하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은 잘못된 전제와의 싸움이고 좀 넓게 본다고 하면 전제 간의 싸움이다. 바른 전제와 잘못된 전제와의 싸움이다 하는 것이죠. 셰퍼는 인류의 사상사를 물론 서구적인 관점입니다만 한번 훑어보면서 어느 시점에 인류가 인간의 생각이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절망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경계선 그것을 넘어섰는지 추적합니다. 그리고 이 경계선을 절망의 선이다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그 이전 시대 계몽주의 시대에는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삶의 의미, 절대적 가치, 그리고 존엄한 도덕률, 이것을 우리 사람의 존재의 근거로 전제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잘 설명한 대표적인 인물이 임마누엘 칸트이기도 하죠.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이제 현대인은 이러한 전제를 부인하는 세계로 들어서게 되었다. 절대적인 것, 합리적인 것, 객관적인 가치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부정하고 오직 인간의 모든 이해와 지식, 이것은 상대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주관적으로 깨닫고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도덕, 존재, 가치의 기준이 되는 절대자, 신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남한테 설명할 수 없다는 고대 시랍의 불가지론이 그대로 재현되면서 절대가치, 절대적인 하나님을 부인하고 오직 주관적이고 감각적이고 상대적인 이해만 존재할 뿐이다. 이렇게 절대가치를 버리고 상대가치를 취하게 된 것이 오늘날 현대 문명의 모든 혼란, 이 병폐의 그 근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 절망의 선을 넘어섰는가? 헤겔 그리고 키에르케고르 세대 이후에 넘어서게 되었다. 그 이후에는 겉모양이 아무리 찬란할지라도 결국은 현대의 문화는 죽음의 문화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의 선을 넘은 현대 문명, 현대 사회의 치유책은 무엇인가? 과연 있기는 한가? 그렇게 인류의 역사를, 사상사를 추적하며 고민하면서 그는 이렇게 대답을 스스로 질문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질문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 답이 있다고 확신하며 내놓습니다. 잘못된 전제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이 전제를 치유하면, 바꾸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인이 전제하고 있는 이 상대주의, 절대 진리를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오직 감각적으로 상대적으로 각자가 이해하고 깨달은 것은 모두 다 진리가 될 수 있다는 이 상대주의, 이 다원주의의 세계관이 얼마나 비약한 것인지, 논리를 비약한 것인지, 근거가 허약한 것인지, 비합리적인 신념인 것인지를 깨닫게 하면, 그리고 절대 진리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해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어렸을 때 기도원에서 성령 체험하고 믿고 예수님을 경험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지성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충분히 예수를 설명할 수 있고 성경을 납득시킬 수 있다고 하는 이 전제하에, 잘못된 전제를 고친다고 하는 이 방법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영혼의 병을, 육신의 병을 치유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직 한 가지, 현대 문명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도구는 성경이다.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절대적 진리임을 믿는 믿음만이 세계를 치유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선을 넘어선 현대인은 신이 존재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고 인간에게는 침묵하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전제가 인류를 죽음의 질병으로 몰고 간 것이다. 실제적인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주관적으로도 체험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존재하시고 그리고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는 영어로 이렇게 글을 쓰고 책을, 그의 생각을 요약 정리합니다.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시대를 향하여 공동체를 향하여 각 개인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분을 믿는 믿음만이 현대의 혼란 상황, 죽음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정답을 발견하였고 또 우리를 정답으로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상대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 사고들로 인하여서 체계가 그리고 무너지고 있는, 붕괴되고 있는 수많은 징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와 세계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도구는 오직 성경 말씀. 이것이 절대 진리임을 믿는 믿음만이 세계를 구원하고 치유할 수 있는 은혜의 도구임을 믿으며 말씀에 더욱 굳게 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전제, 잘못된 전제를 고치고 바른 전제를 심어주는 것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도구이다. 우리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잘못된 전제와의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교활한 사단이 사용하는 그 괴계, 거짓 전술, 우리는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또 몇 년간의 우리의 교회 현실을 통하여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적이거나 다른 문제는 모두가 익히 알고 있고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 시각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싸움은 영적 전쟁이며 어떤 한편으로는 전제의 잘못된 전제와의 싸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니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래서 아주 몇몇 병자만 고치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역은 아니지만 원래의 뉘앙스, 옛날 있던 번역을 너무 손대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번역하다 보니까 더 많은 개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온적으로 한 번역들이 있어서 가끔은 원문으로 보고 다른 번역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디나미스입니다. 행하실 수 없다고 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왜 할 수 없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기도할 때에 뭐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더 낫다. 이러한 개인적인 용어, 선호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행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몇몇 병자만 안수하여 치료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기에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다. 마태복음 13장 58절이 이 뉘앙스를 더 잘 살려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마른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행할 수가 없으신 것이 아니고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정말 사랑하셔서 다른 마을에서보다 더 큰 권능으로 수많은 질병들 고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렇게 잘못된 전제로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이적을 눈앞에 보면서도 거절하니 주님께서 딱 중단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 소수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담합하여서 예수님 몰아내자 다시는 못 오게 하자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과 다른 방향으로 말하고 다른 행동하는 것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현대 도시에서는 좀 괜찮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제 고향 마을, 저는 뭐 세 살에 떠나왔기 때문에 저는 저 경기도 양주 쪽에 태어났고 이제 그 조금 떨어진 곳인데 의정부에 자랐습니다만 그래도 의정부가 소도시라고 가면 또 여기서는 시골인데 또 시골로 들어갑니다. 가면 갑자기 저녁에 우리 형제, 형님들 또 이게 동생들 싹 사라져요. 형님들만, 남자만. 그리고 한 두 시간쯤 있다가 오는데 죽을상이 돼서 들어옵니다. 혹시 시골에 사셨던 분들 그런 경험 있으세요? 집합이라는 거. 군대만 있는 게 아니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마을에도 집합이 있어요. 쫙 서서 고등학교 3학년부터 초등학교, 뭐, 이렇게 중학교, 저, 고학년까지 나이별로 생일별로 쫙 서가지고 군기 잡히고 돌아오는 겁니다. 단 한 명이라도 형한테 인사 안 하거나 어른한테 지적받으면 그날 밤에 모두 집합당해가지고 이 거의 곡괭이 자루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은어를 써서 한 닦까리 하고 들어오는 모습 보았습니다. 장단점이 있죠. 그렇죠? 예, 외지의 사람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장단점이 있고 또 공동체를 유지하는 그것도 뭐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현대 도시가 아니고 예전 마을 공동체에서의 위계와 질서와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마을 사람들이 담합해서 예수 몰아내자 하는 상황인데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 고쳐주십시오. 이거 목숨 걸고 하는 거란 말이죠. 제가 보는 견해 이해가 되세요? 동의가 되세요?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능력을 이제 안 베푸시겠다. 미워서가 아니고 안 받으니까. 그리고 다른 마을들에 가시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결단하여 나왔던 사람들은 소수의 병자들은 안수하시고 고치셨다. 그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작정을 하시고 많은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거부하고는 각자의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경우에 이 선택을, 이 은혜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선입관, 전제, 이것이 장애물, 함정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기적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체험했고 또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적이 없으면 윤리적 가르침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그 보편적인 은혜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경계선상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들이 그 기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노력으로는 차라리 불신자나 프란스 셰퍼는 스위스의 라블이라는 오두막집을 지어놓고 그곳에 무신론자들, 동성애자들, 마약 중독자들 오면서 쉬게 하면서 저녁마다 성경 놓고 토론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오직 한 가지 성경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 전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잘못된 전제도 바꿔주시는 기적을 일으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질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들 이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유익할 마다 판단하시거든 고쳐주시고 해결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적을 믿으며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놀라신 겁니다. 사실은 이걸 안 믿냐 놀라신 것이죠. 그런데 동일한 표현이 우리 백부장을 보면서 주신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놀랍게 여겨 동일한 단어 이상히 여기셨더라고 이 문맥상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두 종류를 보고 놀란 거예요. 하나는 전혀 믿음을 기대하지 않는 이방인인데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놀라시고 칭찬한 겁니다. 당연히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리라고 나가는 게 당연한 사람들인데 잘못된 전제로 예수님을 배척하니 놀랍게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간절하게 믿으며 나의 인생관, 나의 어떤 사상, 신념, 그것이 그러한 전제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되고 그런 방해물이 되지 아니하도록 늘 돌아보는 가운데 순전하게 막힘없이 매일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잘못된 전제가 있으면 고쳐주시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주위 사람들 또 이 세상에 잘못된 전제는 오직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으니 이 말씀 더욱더 연구하고 무장하여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전제를 치유해 나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또 이 일에 쓰임받는 서울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전제, 잘못된 편견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를 스스로 발로 차버렸던, 배척하였던, 거부하였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기시는 놀라실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했던 예수님의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들의 잘못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며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여 우리의 삶에 잘못된 전제, 우리의 소통과 우리의 사랑을 막고 있는 잘못된 전제는 없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함정이 되는 잘못된 전제가 없는지, 잘못된 선입견,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전제가 우리의 삶과 말씀의 실천과 신앙의 장애물이 되지 아니하도록 점검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다 정리해 주시고 폐해 주시는 가운데 막힘없이 사랑하고 막힘없이 섬기고 막힘없이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할 때에 그 은혜를 정말 받아 누릴 수 있는 참 제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금 주님께 간구합니다. 귀신이 심어놓은 저 사람들의 잘못된 전제 주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바른 믿음, 바른 신앙, 건강한 가치관으로 돌아오게 귀신을 내쫓아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 마지막 읽으며 오늘 말씀 마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오직 성령의 감화 인동 가운데 영을 따라 주를 알고 영을 따라 주님의 뜻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